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이틀 동안 마치 비밀 햇볕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사랑의 열망을 싹트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실은 우리가 주님 만나길 애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사랑에 빠지셨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이제 감히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 영원한 은총 속으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깊이 그리고 깊이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도 하나님 나라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하늘나라 삶 살게 하옵소서. 그분을 그분 안에 그리고 오늘 그분처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단에 서시는 김용복 목사님을 성령께서 더욱 힘있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도미누스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김용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죠? 아직 사흘이 됐는데 이 거리에 제가 적응이 안 돼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100주년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우들을 뵈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100주년 교회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군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번에 사귐을 통해서 더욱 존경하게 된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100주년 교회 교우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00주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둔 것은 한국교회 전체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주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널리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교회가 그 군대에서 쓰는 말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함이라고 하지요. 여러 그 군함이 갈 때 깃발을 달고 가면 모든 그 배가 그 깃발 단 배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플래그십 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제 동생, 서울에 살고 있는 동생이 첫날부터 참석하고 있는데요.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나더니 그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부흥회는 산무부흥회다.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느냐 그랬더니 무당 박수치며 성령 부르는 준비 찬송이 없고 특별 축복 헌금 봉투가 없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달라도 너무 다른 100주년 교회 부흥회에 놀란 것이겠지요. 아마 부흥회를 처음 해봐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100주년 기념 교회가 걸으면 그게 길이 됩니다. 모쪼록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좋은 길을 만드는, 그동안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동고와 동행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라는 주제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어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거와 동행 그리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거와 동행의 영성, 사귐의 영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그냥 이 타이틀만 봐도 오늘 메시지가 뭐겠구나, 요점이 뭐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오겠지요. 두 사람이 동거와 동행을 해나가면서 사귐을,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다 보면 필연코 두 사람 사이에 모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은 그 사귐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귐은 두 사람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지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꼭 신랑 신부에게 나누는 저의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무주구천동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때였는데요. 이 무주구천동을 우습게 알고 별 준비 없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산세가 매우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몇 번 쉬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정상을 앞에 두고 마지막 쉴 때의 일입니다. 잠시 쉬고는 이제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스퍼트를 하려고 하는데, 맞은편 정상에서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연출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소박하게 차려입은 촌로 부부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완벽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멈춰서서 보면서 나도 저분들 나이가 되면 내 아내와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그날 그렇게 저에게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땠든 간에, 사정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선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목표처럼, 제가 가야 할 이미지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혼부부에게 들려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부부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했는지 사귐도 나누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만 한 것이 아니라 동거와 동행 그리고 사귐을 나누며 산 부부의 얼굴은 그 물리적인 쉐입이 전혀 달라도 뭔가 이상하게 닮아 보입니다. 반면에 동거만 한 부부는 이 물리적인 그 틀이 비슷해도 왠지 이질감이 느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고 살면 서로에게 동화되어 가고 닮아가고 또한 변화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인격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친구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교우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귐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귐도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동거와 동행을 지속한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영적 사귐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그분이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지요. 요한은 오늘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은 마치 빛 가운데 늘 머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의 속성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태양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태양빛이 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어버리지요. 태양빛은 물질적인 에너지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해가 환한 얼굴을 드러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낮에 태양빛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나 우울증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빛과 함께 사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소시적의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들은 어둠의 이 어두운 속성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깊은 밤중에 쓴 연애 편지를 밝은 대낮에 읽어보셨는지요? 그러고 나면 웬만해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들지요. 태양빛은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지요. 빛은 숨어서 하던 일을 청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도가 또 빨라졌습니다.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즐기던 죄의 맛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빛은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까? 축축한 이불을 햇빛 나는 곳에 널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세균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인 것을 저도 경험하고 삽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과 근심들을 내려놓으면, 고백하면 그 순간 그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사람은 늘상 같은 모습일 수가 없고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신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살다 보면 생명력이 점점 충만해지고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고요. 죄의 유혹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았던 그 얼굴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사람의 얼굴을 바꿔 놓습니다. 인상을 바꾸려고 괜히 돈 드리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이 됩니다. 요한은 이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죄와 관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을 보면 소위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지요.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밝힙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에도 있고요. 또 앞에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결하고 있다고 믿었지요. 선한 신이 창조한 영적 세계와 악한 신이 창조한 물적 세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질과 육신은 영혼을 가두고 억누르는 감옥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신과 물질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육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구원받은 영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구원파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줍잖은 도덕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과 육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거침없이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부정하는 시대, 죄를 권하는 시대, 죄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죄다라고 말하면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옳고 그름은 진리냐 비진리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누구든지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든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고 우리 시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머지않아 무엇이 죄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걸릴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서 죄를 부정하면서 죄를 즐기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의 영성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것을 죄 관리라, sin management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통적으로 죄라고 여겨지던 것들의 목록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죄가 될까? 아닐 거야? 하면서 제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의 죄의 목록에 있던 술과 담배가 죄의 목록으로부터 일찍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동안 미신은 부끄러운 죄로 사회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민속의 부활이라는 미명으로 번성하고 있지요. 단군 창건 이래 미신이 가장 번성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혼도 역시 죄의 목록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혼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까지도 죄의 목록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를 놓고 죄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목록을 줄여가는 것도 문제지만 교리적으로 죄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억압하고 또 때로는 제거하려는 그런 경향도 잘못이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상담가로 일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분노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상담하는 여성이 여성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가로서 이 여성을 좀 위해서 지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대답이 참 놀라웠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혼한 죄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분노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혼을 죄라고 규정하지만 때때로 정죄하기 어려운 죄가 이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유발시킨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의 경우는 희생자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는 그런 레이블까지 달 수가 있겠습니까? 무심하고 혹은 냉담하게 혹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 조심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참 그 잘합니다. 좋아하고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죄의 목록을 우리가 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어 살아가면 우리의 존재가 점점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생각이나 행동을 도모하면 우리 내면에서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과 온전히 조율되어 있는 상태를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생활, 신앙생활 중에 그런 상황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내면과 내 외면이 온전하게 조율된 하나님에게 조율되어서 조금의 간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롭고 그리고 신선한지요. 문제는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을 참고해 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지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속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의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이 수산나 웨슬리는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들을 보면 이게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이 기준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잔머리를 써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죄의 목록에서 죄의 목록을 줄여왔는데 그게 확 불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꼼짝없이 나 죄인이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마땅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동거와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조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동거하고 사귀어 나가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신이 신의 차원으로 옮겨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닮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그분의 거룩한 씨앗이 자라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맞춰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우애, 형제 우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맺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도록 부지런히 가꾸자 그런 얘기지요. 자, 이 지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이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3장 6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세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건 요한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신다고 하면 그 고소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1절에서 선언한 요한은 왜 뒤에 가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앞에서 한 말을 잊어먹고 한 것일까요? 이렇게 짧은 글을 쓰면서 앞에서 한 말을 잊어먹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에서 본 세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나 우리 한국말의 현재형이랑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도 현재형을 쓰지만 더 자주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계속되는 일을 가리킬 때 현재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성서 신학자 중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슨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계속하여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삽입해 넣었습니다. 원래 분장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현재형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청산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게 되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처음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죄가 권태로워지고요, 불편해지고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실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후반부에서 하는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도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노예 상태로 혹은 죄를 즐기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두 가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선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런데요. 그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인이라고 번역하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소송을 당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이 겪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겪어보면 정말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인을 만날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변호인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고 가상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제 친구 중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연약한 사랑을 방탕의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쏟아붓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 아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삶을 청산하고 싶어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계속하여 죄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청산해야 할 죄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죄를 청산할 마음 없이 한없이 연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변화는 사랑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 1서 전반부는 주로 죄에 대한 얘기고요. 요한 1서 후반부에 가면 3장부터 4장, 5장까지 3장과 4장에는 주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첫날 요한이 알다라는 동사를 21번 사용을 했고 둘째 날 거하다라는 동사를 18번 사용했다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짧은 그 편지에서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명사형은 19번 사용이 되었고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은 1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형과 명사형을 합치면 아가페라는 말과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36번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영지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영지주의적인 경향에 갈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영지, 지식에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얻어서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소위 엘리티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망에 빠져서 홍수물에 떠내려갈 때 나는 위에서 내려온 헬리콥터에서 내려준 밧줄을 붙들고 혼자 도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들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를 표방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신흥 뉴 에이지적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날까 거기에 있지. 사랑은 전혀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읽으면 요한이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관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반복해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사랑을 빼내면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별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은 가장 가까운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눈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의 종교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의 복음에서 사랑을 삭제하려는 사람들의 그 경향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짧은 편지에 사랑의 폭탄을 던진 것이지요. 요한은 이 편지에서 사랑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넌지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뒤집으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사랑이라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게 사랑이 아님을 알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들이 아주 조잡한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혹은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에 있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별일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어떠한 조건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우리의 사랑도 깨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모조품,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이지 어떻게 나를 위한 희생이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아직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지요. 제 형제가 넷입니다.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걸 네 등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마치 나는 부모님에게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지요. 그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신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혹은 다 주는 사랑 등의 이름을 붙이지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 안에서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변덕이 심하고요. 그리고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말에 사랑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의 love와 live가 같은 말,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하고요. 독일어에서도 leben과 lieben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 이미 인류 초기에 우리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깨닫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요. 사랑하도록 지어졌고요.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사랑, 그 진품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은 기껏해야 짝퉁이요 불량품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얻는 사랑은 기껏해야 불량품이니 그러니 우리의 불안감이 점점 커가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심리학이 발견한 것인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그 진실을 간파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 뭐 이건 짝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랑과 두려움, 이거 안 맞는 짝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아스라고 하는 분과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이 책에서 그분들은 인간의 심리를 관찰한 사람들로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분들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로 캐어 들어가면 두 개의 감정에 귀결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캐어 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고요. 분노, 증오, 근심, 가책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 그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 혹은 두려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느낄 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옵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차듯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안에 오직 사랑만 자리 잡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받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모든 피조물을 그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진품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고갈된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떠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사랑이 고갈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인 불안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인간으로 지어진 이상 그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알바를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드린 말씀,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또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형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낯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낯설어지면 온 세상이 다 낯설어집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낯설어졌기 때문에 세상도 낯설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우주에 내던져진 미아가 아닌가 하는 느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혹은 이 세상이 자신을 해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두려움 혹은 이 불안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이 세상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강할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자라는 동안에 상처와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확인이 됩니다. 아, 역시 내가 불안해했던 대로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두려워져서 벽을 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맞습니다. 실로 누구에게가 포기당한다는 것, 누구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나에게서 모든 사랑을, 관심을 철수한다는 것. 그것처럼 두렵고 아픈 일은 없지요. 그 대상이 나에게 중요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아픔은 더 커집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사랑이 박탈되고 남은 빈자리에는 두려움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서 사랑을 거두어갈 때, 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에 노출되는 광고 메시지가 6,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에 보고 귀에 듣고 하루 종일 살면서 무의식 중에 스쳐 지나가는 광고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 통계가 거짓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상업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의 너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너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날씬해져야 하고,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키가 커야 하고, 더 머리숱이 많아야 하고, 그래야 당신을 사람들이 사랑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넌 아직 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적어도 어머니 한 분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저를 두둔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경험과 다른 분이 계시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는 항상 내가 함량 미달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제 편에서는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란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제 그만 공부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어머니는 제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제 얼굴과 제 몸을 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셨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저에게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상처 없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상처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 없이 보였다면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의 사랑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적어도 이 땅의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어릴 적부터 믿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다 퍼주시고 지금은 아주 초라한 육신의 껍데기만 남으셨습니다. 그 육신이 저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조차도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무서운 눈초리로 자녀들의 성적을 샅샅이 들여다보며 이대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내 사랑을 받으려면 성적을 더 올려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그 어머니들의 폭행에 침묵의 방관자로 물러서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인성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 어디에서도 지금은 그런 사랑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바깥은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조차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이 현대판 흑사평처럼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항우울제 소비는 한없이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 외로운 늑대들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들의 시한폭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진품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은 진품사랑이 오늘날처럼 멸종되어 가기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4장 1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그 다음 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바로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귐이 깊어지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고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지요.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품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될 거다. 그런 얘기지요. 헬린 아웬 신부님이 지은 You are my beloved.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번역된 책은 이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나우엔 신부님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은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음성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루에 6천 번도 넘게 너는 아직은 자격 없다, 너는 아직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의 쇠뇌로부터 벗어나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너의 그 상태만으로도 나에게는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동거하고 동행하면 하며 사귐을 나누고 살아가게 되면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는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영원한 주권자 그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받아 내면에 꿈틀대고 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치유하고 나면 이제는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갈증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비로소 참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은 사랑을 망각한 깨달음의 종교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지주의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랑을 망각한 깨달음의 종교 혹은 사랑을 결여한 자기 개발형의 종교가 유행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서도 사랑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거리를 오가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교회 간판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교회 간판에서 그 교회 이름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비전, 꿈, 능력, 축복, 치유, 회복 이런 이름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혹시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이 증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게 되면 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냐?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데요. 어떤 승리인지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그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참 좋아 보이는 말이지요. 얼른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아주 모호한 말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할 때 이겨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또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자, 그리고 흉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지주의자들은 이중 이원론과 이중 창조론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영원히 대립하는 것으로 믿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피조물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점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물질과 육신을 이용해서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 세력이고 그 영적 세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상과 물질입니다. 무엇으로 이 싸움을 이깁니까? 싸웁니까? 요한은 5장 4절과 5절에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서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복음을 믿어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시간 동안 성육신의 교리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를 믿어야만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이런 거짓 복음을 그 맹점을 알게 되고 제대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그래봤고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믿음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인들과 완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총칼을 들고 피켓을 들고 세력을 과시함으로써 싸워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과 의를 이루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당한 후에 재판받은 후에 그 하루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착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이김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벗어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유혹과 모욕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신 이김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니카라구아에서 지금 10년 동안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 믿음과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뉴헤이븐에 있는 한 장로교에서 섬기시던 중에 니카라구아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리고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이민교회들이 담임자로 모셔가기에 1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모든 것을 사양하고 니카라구아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의 파트너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10년 동안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주 그 좋은 메디컬 클리닉, 이 그 도시 빈민들을 치료하는 그런 메디컬 클리닉이 세워질 즈음에 지난 3월 그 선교사님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금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라고 하는 선교사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종교인들의 스캔들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가십거리가 되지요. 그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신문과 전국신문에 그 기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악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수도 마나구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10년 동안 도시빈민을 치료하는 메디컬 클리닉을 상당한 수준으로 키워놓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패한 현지 관리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비복음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요청을 냉정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함정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로부터 100일이 넘는 나날 동안 협소한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거듭되는 검사의 핑계로 인해서 휴정을 반복했고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속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아탕까운 심정으로 그분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분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사건이 영부인에게까지 보고되어서 외국인의 성범죄는 이건 근절시켜야 된다고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저도 혹시 그분을 도울 방법이 없나 해서 현지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이번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휴정이 반복되면서 재판 결과가 늦어지자 또다시 금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하지요. 지칠 대로 지치도록 재판을 끌어서 결국 돈으로 합의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분을 돕던 분들은 돈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이러다가 정말 실형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선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워낙 사법제도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정확하고 그리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상관없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깨끗한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버티셨습니다. 마침내 100일이 훨씬 지나서 결국 미뤄지던 수없이 휴정되던 재판이 완결이 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3주일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두 주 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런 겁니다. 그분이 거둔 승리는 마침내 무죄 판결 받고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끝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의의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의 동거와 동행, 그리고 그분의 지속적인 사귐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타협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오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귐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를 무력화시키고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승리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망각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라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분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모든 생명체도 마땅히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세상, 싸워야 할 세상, 이겨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은 2장 16절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참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을 섹스로, 안목의 정욕을 돈으로, 이생의 자랑을 권력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영상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취약한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쾌락과 물질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경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억압하는 금욕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억압하고 물질로부터 최대한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태도는 비움과 절제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히 누리되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단히 욕심을 정화시키고 비우는 것입니다. 절제와 비움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절제와 비움을 망각하면 우리 자신의 영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선한 선물이지요. 식욕이 없으면 건강은 망가집니다. 하지만 식욕에 빠지면 건강에 손상을 입지요. 성취욕이 없으면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성취욕에 빠지면 폐가 망신합니다. 모든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며 비워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절제와 비움을 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잘못을 범합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요. 명예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절제와 비움의 덕을 잃었습니다.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경계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물질과 성공은 마치 낚시에 끼인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미끼에 달려있는 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 덥석 물게 되면 사탄에게 잡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장로님 사업가들이 계속해서 비리 혐의로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니 이제는 장로님들이 그러십니다. 권사님과 집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경계심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대로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 왔습니다. 절제와 비움의 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을 비우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동거하고 동행하며 사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저를 이 단에 세우셔서 한국교회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믿습니다. 첫째 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사귐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귐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며 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에서 사랑의 능력에 있어서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비움과 절제의 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 그 이 질문으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사귐이 얼마나 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진정으로 심겨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매일매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동행, 동거와 동행의 영성, 사귐의 영성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이 오늘날 급히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런 회복과 변화가 우리로부터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질문으로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비치고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내 사랑의 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야 할 싸움을 과연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사귐의 능력이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다른 건 몰라도 죄와 사랑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날로 날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